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일반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성경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할 것인가, 또 성경을 보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계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은 영감되었다고 하는 것, 성경에 그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고와 같은 네 번째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하는 설명에 관한 것인데요. 이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각 교단,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속된 교파에 따라 각각의 성경 해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자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따라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성경 전체를 따르는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어느 특별한 성경 말씀에 대하여 독단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묻는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본 적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건넌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넜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편 저는 본문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는 나를 위한 어떠한 훌륭한 가르침도 있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제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저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후 문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다른 성경 구절은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네 번째, 원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표준 성경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쉽게 해석해 놓은 그러한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성경 구절 사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원뜻에 매우 가깝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현대 성경에도 장점은 있지만, 그래서 뭐 이제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좀 그러한 성경들을 이렇게 좀 기피하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통합 성경 또 통합 찬송가를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다 보고 있지만 그것이 좀 탐탁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매우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려는 단체마다 자연적으로 성경 해석에 그들의 특유의 견해를 주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발견을 해볼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만약 자유주의자가 성경 번역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주의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성경 번역을 할 경우 우리는 어디에선가 그들만이 갖고 있는 편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원뜻대로 번역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들이 번역하였기에 불가능한 단어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음역을 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아바와 여호와 같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현대 성경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따라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번역자는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길 때 원래의 단어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 번역을 해야 하고 가능하면 동일한 말로 옮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 번역자들은 가급적 현대적인 말투로 옮기려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실 성경이 말하려는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한글 개역성경 또는 그 개역성경에도 옛날 어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번역이 잘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요는 말이 옛날 말이냐 현대 말이냐 이런 것보다도 원뜻에 가깝게 번역이 되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데이비 쿠퍼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가 명백하다고 이해될 때는 그 외에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문과 직접 관련된 앞뒤 문맥이 관련된 구절들과 명백하고 근본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다른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모든 낱말의 뜻을 그 단어의 기본적이고 통상적이며 일반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경 연구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침들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축복이 임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분명히 이러한 지침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교회마다 근데 또 이러한 지침들이 많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매기 성경 강의를 들으셔서 매기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에 충실한 분인가를 아시니까 요것을 잘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난해한 부분들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해석을 따라주십시오. 이러한 부탁들을 많이 드렸는데 요 매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따르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요한 잣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약을 샀을 때 약병을 보면 거기에는 간단하지만 약에 대한 사용법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판매점에서 구입한 아무리 작은 도구에도 그것에 대한 작동법이 붙여져 있다고요. 하찮은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몇 가지 지침과 지시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 연구를 위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대단히 단순하지만 기준 기본적이면서도 예비적인 일곱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경에 대해 쓴 참고 서적들을 읽으시는 거죠. 여섯 번째, 성경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 성경 연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해도 좋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이 일곱 가지 순서를 좇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연구하신다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기본적이고 예비적인 단계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매우 간단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성경을 당신의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며 생활 속에 나타내고 세상에 씨 뿌리듯 뿌리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번 더 일곱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성경에 대해 쓴 참고서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거예요?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찬송 함께하고 이 일곱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대단히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예비적 일곱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알았듯이 성령께서만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 많이 강조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철학서적을 서점에서 골라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쓴 책이라면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고등수학이나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기록한 책 가운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어야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성경을 펼 때 시편 기자의 도움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 구절을 기록할 때 주의 법이란 물론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성경 66권 전체에 확대시켜 적용했고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부유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가 그러한 기도를 한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뭔가 봤더니 그의 보낸 서신서 가운데 아주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1장 17, 18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저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고요. 만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자 한다면 나의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 저는 사실 그것을 기도를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참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저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단 말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 다른 거겠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활 속에 구체화시키며 살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자연적인 책임으로 성령께서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수 있기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그분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게는 매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류가 없었던 과거 세대와 차이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은 정말 이건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제 아이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아주 친밀하게 사귀기가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의사만큼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하신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장례식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셔서 우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제야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많은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기 목사님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분이 테네시의 내슈빌에서 목회를 할 때 일이라고 그러세요. 아주 햇볕이 밝게 비치는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요. 목사님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창밖을 내다보셨다고 그래요. 그 전날 밤 약 15cm의 눈이 내려서 그 주변 대지가 온갖 그냥 하얀 거로 덮여 있어서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보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서재 2층에서 바깥 경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웃에 사는 그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골목에 있는 쓰레기통에 조개 탄 재를 버리기 위해서 재로 가득 찬 두 개의 양동이를 들고 현관 밖으로 나오시는 것을 이제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걸음을 멈추고 경치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전날 밤 사이에 내린 눈을 바라보면서 그도,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목사님과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층계를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탄 재를 그냥 다 이리저리 엎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좀 엎질리지 않으려고 양동이를 떠받치다가 한 층계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겁니다. 매기 목사는 그것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그가 목을 삐었다면 아마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웃음을 금치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장로님은 주위를 돌아보더니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다시 일어나서 두 개의 양동이를 들고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는 도로로 가는 도중에 다시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반한 도로에서 넘어졌기 때문인데요. 저 멀리서 미끄러져 나가더라는 거죠. 이때 그는 넘어지자마자 얼른 일어섰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가 정말로 주위를 자세히 살피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가 넘어지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기분이 어땠는지 짐작할 만하다는 것이죠. 나라도 그와 똑같은 기분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일어나 주위를 살피더니 가서 조개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으로 돌아가 다시 경치를 둘러보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매기 목사님은 이번에 경치를 둘러본 것은 처음 현관을 났을 때와는 달리 주위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넘어진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매기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까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앉아있는 그곳을 이렇게 보고 그곳으로 가셔서 그의 귀에 대고 말했다는 거야. 어제 조개탄재를 나르던 장로님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 아니 목사님 보셨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장로님은 난색을 피하며 나는 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머리를 극적이더라는 거죠. 목사님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장로님 같으면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장로님과 목사님에겐 똑같이 인간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듣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